룻기 3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6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우리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고는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대하여 행하리라. 너가 이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추운 날이라 그랬는데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나오셔서 글쎄 이게 내일이 춥다고 그러는가. 하여튼 사이소 히로시라는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이죠. 그분이 지은 책이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한 사람들에게 반향을, 공감을, 그리고 도전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9시에 일어나는 사람보다가 훨씬 더 건강하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걸리지 않는다, 노화를 방지한다, 활력적이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계획적이다, 그리고 두 배를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요. 벤자민 프랭클린도 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치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부지런함이 언제 일어나느냐에 결정되기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보다가 더 중요한 단어를 더 앞세운 단어 책이 나왔죠. 새벽형 인간이라고. 4시에서 5시부터 일어나서 이 사람들은 인생을 두 배가 아니라 세 배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새벽 4시에서 5시에 일어나는 사람들. 그 새벽에 주는 공기 이상의 새벽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 통찰력. 하루 종일 그래서 졸다가 낮잠 자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새벽에 한번 일찍 일어나면 낮에 온통 졸기도 하잖아요. 그 새벽형 체질로 바꾸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고 하죠.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안목이.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서나 계시고 어느 때나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깨닫죠.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기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언젠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병원이 많이 없었고 보건소도 없었고 그래서 밤에 또 통근 뭐죠? 그게 통행 금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밤에 아프잖아요. 자주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끙끙 앓는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이 아이들을 밤에 어디 데리고 갈 수도 없고 통행금지 때문에 새벽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사이렌 소리까지 정말 기다립니다. 부모님들은 이 아이 병원에 응급실에 데려가야 되니까. 병원이 어디 가까운데 있어요? 그리고 차라도 있어요? 아이를 업고 들고 메고 온 가족들이 함께 그 때로는 한 시간 이상 달려가서 아이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에 치료를 받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죠. 밤이 맞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우리의 심정이지만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새벽만 되면은 옛날 사람들, 뭐 우리 집에도 그런 형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어렸을 때 보면은 일어나면은 담배부터 찾았어요. 머리 위에 담배갑을 놓고 잤어요. 그래서 눈 뜨면은 담배, 그래. 그리고는 성냥, 그래서 담배부터 피는 사람. 그럼 평생 고생하죠. 어떤 사람은 물부터 찾죠. 건강에 좋다고, 물 달라고. 어떤 사람은 신문 벗고 있습니다. 신문 들고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아까운 시간을 온 세상의 나쁜 이야기만, 온 세상의 그 못된 이야기들만, 기분 나쁜 이야기들만 하루 종일 시작부터 읽게 되죠. 그게 뭐예요? 뭐 요즘 세상이 변했다고 누가 담배를 시작하고 물통을 들고 신문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겠습니까? 스마트폰 확인합니다. 밤새 누가 전화 왔는지, 누가 문자를 보냈는지, 그리고 주식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래서 이거 뭐죠? 하루 종일 그 스마트폰 때문에 들고 그 창문 열고 온종일, 그래서 그거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문자 받은 그 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했었던 주식의 오르내림,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기도 하고 뭐 그래 살아가요. 다니엘은 아침이 되면 창문을 열었습니다. 윈도우를 오픈합니다. 인터넷이 아니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창문을 열고 클릭할 때마다 다니엘은 세상의 주식을 보고, 카톡 보내 문자를 보고, 온갖 세상의 SNS 들어가가지고 내 아는 사람이 어떻게 지나는가 그것 보고 부러워했다가 그것 보고 슬퍼하다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민자의 2세, 3세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니,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그를 비방하고 그를 끌어내기 위한 사람들도 있고, 그가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함정을 꾸며놓은 것까지 알고 있었지만은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왜요? 은혜밖에 없으니까. 은혜잖아요. 아침부터. 어젯밤에 눈 감고 눈 못 뜬 사람도 있어요. 일어난 사람들 중에 건강이 없어서 고개만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다리 못 걷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눈을 떴죠. 그리고 일어나죠. 그리고 교회 왔죠.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밖에 나와서 보니까 그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하늘이 얼마나 감격인지,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마일리지 쌓고 살아가요. 그래서 몇 포인트가 몇 점인지, 심지어 뭐 스타벅스 안에 가서도 마일리지 확인하고 포인트 확인하고, 그리고 공짜라도 하나 커피 더 마시려고, 아니면 비행기 한 번 더 공짜로 타보려고. 아니,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인생 그래 살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기도의 재단, 마일리지 쌓는 거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내가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간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저 생긴 게 아니에요. 룻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장은 한 여인, 아니 청산 가부였던 며느리의 이야기까지, 고부의 이야기입니다. 고부가 저질러 놓은 갈등이 아니라 슬픔의 탄식의 어두움의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는 눈물로 시작하고 탄식으로 시작하고 어두움으로 시작하는 것이 1장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라는 그 할머니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징벌하셨다고, 그렇게 1장은 끝나요. 내 인생은 쓰다고, 쓰디 쓴 인생이라고. 2장에 넘어가면은 그들 위에 구름 하나가 나타납니다. 묵장 구름이기도 합니다. 이 구름은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름과 세키나라고 불려지는 구름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는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줍니다. 이렇게 한 번쯤 움직이면 다리가 덜 아파요. 옛날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미안해요. 가끔씩 움직이는 게. 뭐였지? 아니, 아 그래. 1장에 그 어두움이지만은 2장에 넘어왔을 때 그 구름 하나가 그들을 덮어줍니다.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듯이 그늘을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나타난 이야기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뭐냐 하면은 비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가뭄이었고 흉년이었던 그 땅에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비를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풍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를 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름 너머에 구름이 떠나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찬란한 햇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일장에서 어두움의 골짜기를 걸어왔고 이들은 일장에서 흉년 때문에 죽어간 인생 속에 불행을 겪어왔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 위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아니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 속에 바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2장입니다. 그 계기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위하여 찾아왔었던 룻의 결단과 룻의 태도 때문에 시작되어진 희망, 은혜였습니다. 3장에 넘어오면은 드디어 그 비가 내린 이후에 곡식이 풍년이 되고 풍년을 맞이했던 그 땅에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돈 많은 한 남자와 불쌍하기 짝이 없는 한 여자의 만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그래서 한 여자가 신데렐라 같은 역전의 기회를 얻었다는 이야기로 삼류 소설, 삼류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가련하기 짝이 없는 청산가부였던 한 여자가 늙은 남편이지만 다시 만나서 인생의 팔자를 고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그냥 뭐 흔히 말하는 서드 클래스에 있는 드라마 그런 소설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한 남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여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또 한 여인의 만남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한 남자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의 만남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을 기대하고 축복하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한 여인의 간절함의 그 생각이 어떤 사건을 이루어가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룻기가 성경 안에 나타나는 룻기 이야기입니다. 한 가날픈 여인의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의 역전 드라마, 패배한 인간이 다시 행복해지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의 슬픔이 어떻게 기쁨으로 변했는지, 그들의 불행이 어떻게 행복으로 변하고 있는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득히 채워가고 있는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느 날 그 지역에 풍년이 일어났고 베들레헴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있은 다음에 온 동네 사람들은 다 푸근해집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남자도 후덕한 남자라고 넉넉한 남자라고 인색한 부자가 아니라 너그러운 남자라고 그래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 쫓아내지 아니하고 많이 주우라고, 일하는 농부들에게 많이 떨어뜨리라고, 그리고 여기는 추수하지 말라고까지. 인색하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베풀면서 부자가 되었던 이 보아스. 그리고는 그날 밤에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모든 잔치를 버렸고 잔치가 끝난 다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인들은 그들의 노적갈이 볕단 옆에서 잠을 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도 자기 밭에서 거두어들인 그 노적갈이를 추수단을 해놓고 그 옆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잤습니다. 추수한 곡식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마음이고 추수한 곡식들을 마치 내 자식처럼 귀히 여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가 그저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은혜를 은혜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물이 마시고 싶었는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추위가 바람이 불어서 있는지 잠에서 깨어난 이 남자 보아스 인기척이 있습니다. 발을 쳐보니까 발날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는 발날에 누워있던 한 여자를 보면서 말합니다. 너 누구야? 너 누구냐? 그 여자는 바로 루시라는 여자였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던 이 여자는 해가 지면서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움직였죠. 그 보아스가 잠자는 그 자리가 어디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그 여인의 이름이 루시였고 이 루시라는 한 여인은 이 일을 자기의 시어머니의 생각대로 순종한 일입니다. 얼마나 도발적인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짓입니다. 어쩌다가 낮에 눈이 맞은 그리고 어쩌다가 자기에게 눈짓으로 또는 좀 호의를 베풀었던 그 남자에게 그것을 유혹하려고 자기의 젊음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하려고 밤중에 들어갔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눈빛이 그의 그리고 떨고 있는 그의 몸이 표현하고 있죠. 한 남자 잡아서 내 팔자 고치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이용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도 인생의 노후를 한몫 잡으려고 챙기려고 하는 고부의 어쩌면 사기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준 이 사람이 우리의 친척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 알았기에 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고 믿었기에 한 젊은 사람을 이용해서 그 젊음을 사용해서 한 남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려는 인간들의 사기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여인의 고백입니다. 들어봐요. 너 누구야? 예.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아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유명한 그 아름다운 고백이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때 옷자락이라는 모서리를 말합니다. 옷자락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의 한 귀퉁이를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의 귀퉁이라도 나를 덮어주세요. 내 부끄러움, 내 수치, 내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덮어달라고. 아니 내 연약함을 가려주고 내 부족함을 가려달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고. 당신은 내가 알고 있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 아니냐고. 당신의 생각이나 마음도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 아니냐. 나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고. 옷자락에 모서리에 귀퉁이라도 나를 덮어달라고. 나는 이렇게 발꿈치 정도의 아래에 누울 정도면 충분한 이것도 부족한 여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임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이 남자 보아스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자의 운명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가정의 아내로 될 수도 있습니다. 부덕한 여자요, 아주 나쁜 여자요, 유혹을 하는 여자요, 어쩌면 더러운 여자라고 온 동네에 소문날 수도 있습니다. 이 남자가 만약에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여자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이런 남자라고 온 세상에 이 여자가 더러운 여자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율법에서 주장하는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나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 여자가 돌에 맞아 죽든 말든 상관없이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보아스가 말합니다. 나가 너 알아. 얼마나 너가 현숙한 여인인지 안단 말이야.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베풀었던 인애가 처음 보다가 나중에 더 크다라는 그 인애까지도 알고 있고 너가 부자든 남자이든 나이 많든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늙은이든 젊은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인애를 은혜를 너가 베풀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얼마나 겸손한 얼마나 진실한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자가 아닙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겸손과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가는 거 교만이죠. 하나님 대신해서 판단하는 거 교만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교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물리치시지만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합니다. 룻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태도, 헌신의 태도 중에 하나가 겸손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 나왔고 모든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너는 남녀노소 빈부를 물론하고 모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는 인애로운 여자인 줄 안다고 너는 음탕한 여자가 아니라 더러운 여자가 아니라 팔자 고치려고 돈 많은 남자를 붙잡으려고 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쯤은 내가 안다고 그래요. 그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룻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고 증언입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밤새도록 오들오들 떨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 밤이 맞도록 이 남자가 깨어난다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얼마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날개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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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 남편을 이 남자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까지 생각했었던 그 여인의 생각 선한 생각이었고 믿음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대적되고 육신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 안에서 얻어지는 성령의 생각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게 해주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각오 하나로 나왔잖아요. 그 믿음 하나로 나왔잖아요. 미신일 수도 있지만은 그 믿음마저도 그 미신마저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었지 않습니까? 옷자락에 손만 대더라도 나는 고칠 수 있어. 이 절박함, 이 간절함, 이 믿음 말이에요. 사모한 말이에요. 바로 그런 믿음 그런 간절함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한 번 더